마크 트웨인은 글을 쓸 때 보통 사람의 인간상을 12가지로 분류해놨다고 합니다. 유머 감각이 있는 사람 혹은 없는 사람, 현실적인 사람, 열정적인 사람, 공정한 사람, 위선자 등등. 그런데 그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마크 트웨인이 생각하는 제일 중요한 사람, 그건 바로 잠만 자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한테 책을 줘서 15분 안에 잠들면 그 책은 불태우고, 만약 45분을 넘게 읽으면 그 책은 출판해도 될 만큼 성공할 책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을 19세기 그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즐겁게 해주는 작가인 마크 트웨인의 자서전, 영미문학관 사람들 편에서 여러분께 들려드리는 오늘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소정입니다. 네, 브라이언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토요일.
How are you?
I'm doing good. How are you?
I'm doing pretty good.
It's Saturday. Any exciting plans?
I'm not sure. I've just been spending most of my time these days looking for a new house.
아.
예, 이사해야 돼요.
아, 그러세요?
아, 이사하는 거 참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저는 이사하는 거 좋아하긴 하는데 짐 정리,
진짜요?
예, 짐 정리 하는 거 좋아하지 않으세요?
오, 싫어요. 너무 싫어요.
짐 정리하는 거 재밌는데.
아이고.
네, 이게 좀 이따 나눠보고요.
네.
영미문학관 사람들 편 이번 주 댓글 이벤트부터 알려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댓글 이벤트 주제는 나의 자서전 제목입니다. 허클베리 핀, 톰 소이의 모험, 왕자와 거지 등등 수많은 작품을 배출한 작가이자 입담도 아주 좋았던 마크 트웨인이었지만 정작 가장 많은 시간과 공을 들였다고 할 수 있는 자서전은 그냥 담백하게 나의 자서전이라고만 제목을 붙였죠. 혹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자서전을 쓴다면 그보다는 뭔가 더 있어 보이는 그런 제목을 붙여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여러분이 만약 자서전을 쓴다면 그 제목은 어떻게 붙이실 것인지 저희 홈페이지 댓글 게시판에 오셔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남겨주신 분들 중에서 저희가 선정한 분께는 따로 특별한 상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읽니 퀴즈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복습 퀴즈로 한번 내드려보려고 그러는데요. 어제 저희 방송 내용 잘 들으신 분이라면 아마 맞추실 수 있을 겁니다. 마크 트웨인은 본명이 아니라 필명이라고 했죠. 네, 그의 본명은 Samuel Langhorne Clemens였습니다. 그렇다면 필명인 마크 트웨인은 그가 어떻게 해서 짓게 된 이름일까요? 입니다. 자, 다음 중에서 잘 골라주세요. 1번. 배가 지나가기에 안전한 물의 깊이를 가리키는 말에서 따온 것이다. 기네요. 2번. 그냥 어감이 좋아서 마음대로 갖다 붙인 것이다. 3번. 좋아하던 사람의 동생 이름이었다. 네.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메시지 우물정 1045를 통해 문자로 정답 보내주시고요. 또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반디 게시판에 남겨주셔도 됩니다. 네, 이야기로 들어가 보죠. 천방지축 어린 시절에 다사다난한 청년기를 보낸 마크 트웨인에게도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아, 행복한 시간이네요. 바로 결혼이었죠. 지난 시간에 그가 올리비아 랭든과 결혼했다는 언급을 살짝 해드렸었는데요. 그런데 많은 결혼 스토리가 그렇듯 마크 트웨인도 이렇게 되기까지의 과정이 그리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처음 그녀의 존재를 알게 된 게 그가 32살 때였고 마침내 결혼에 골이 나게 된 건 35살, 즉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참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를 제일 힘든게 한 건 애써한 청혼을 그녀 올리비아가 거절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It sounds easy and swift and unobstructed, but that was not the way of it. It did not happen in that smooth and comfortable way. There was a deal of courtship. There were 3 or 4 proposals of marriage and just as many declinations. I was roving far and wide on the lecture beat, but I managed to arrive in Elmira every now and then and renew the siege. Once I dug an invitation out of Charlie Langdon to come and stay a week. It was a pleasant week, but it had to come to an end. I was not able to invent any way to get the invitation enlarged. No schemes that I could have contrived seemed likely to deceive. They did not even deceive me. And when a person cannot deceive himself, the chances are against his being able to deceive other people. But at last, help and good fortune came, and from a most unexpected quarter. It was one of those cases so frequent in the past centuries, so infrequent in our day, a case where the hand of providence is in it. I got a good 3 days extension out of that adventure, and it helped a good deal. It pushed my suit forward several steps. A subsequent visit completed the matter, and we became engaged conditionally, the condition being that the parents should consent.
마크 트웨인이 말하는 것처럼 청혼 거절에도 불구하고 신의 도움이 있었다는 것. 그건 바로 그냥 올리비아의 집에서 일주일간 잘 지내고 나오다가 마차가 갑자기 요동을 치는 바람에 땅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한 것이었습니다. 중태는 전혀 아니었지만 그는 조금이라도 더 그녀 곁에서 있고 싶어서 실제보다 훨씬 더 중환자인 척을 했다고 하네요. 내 주위에서 안쓰러운 듯 수군거리는 소리를 듣고 있자니 내가 주인공이 된 듯해서 기분이 좋았다. 아침이 되었는데 전혀 괜찮아지지 않았다. 아니, 괜찮아지고 싶은 생각이 없었다. 와, 이렇게 좋아하는 여자의 마음을 자기 걸로 만들려고 참 이분도 제법 큰 무리수를 뒀던 것 같네요. 그런데 기적적으로 이 무리수가 올리비아한테는 통했나 봅니다. 이 사건이 있고 난 후 둘 사이는 약혼하는 사이로 발전을 하게 되거든요. 하지만 장차 사위가 될 사람이 직업이 뭔지도 정확히 모르겠고 아직까진 썩 믿업지가 못했던 장인어른은 혹시 주변 사람들의 추천서 같은 걸 받아줄 수 있겠냐고 마크 트웨인에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마크 트웨인은 사회적인 명망이 있는 사람들 6명에게 편지를 부탁했고요. 얼마 후 그 편지들이 장인어른 손에까지 도착했죠. 그런데 그 편지들은 한결같이 마크 트웨인의 결점을 고발하는 내용뿐이었습니다. 마크는 마구 아주 완전히 당황했고 장인어른은 그의 얼굴을 빤히 쳐다봤죠.
The reading of the letters being finished, there was a good deal of a pause, and it consisted largely of sadness and solemnity. I couldn't think of anything to say. Mr. Langdon was apparently in the same condition. Finally, he raised his handsome head, fixed his clear and candid eye upon me, and said, "What kind of people are these? Haven't you a friend in the world?" I said, "Apparently not." Then he said, "I'll be your friend myself. Take the girl. I know you better than they do." Thus dramatically and happily was my fate settled. The date of our engagement was February 4th, 1869. The engagement ring was plain and of heavy gold. That date was engraved inside of it. A year later, I took it from her finger and prepared it to do service as a wedding ring by having the wedding date added and engraved inside of it. February 2nd, 1870. It was never again removed from her finger for even a moment.
장인어른이 참 멋진 분이셨네요. 자네는 친구도 하나 없는가? 어쩜 다들 이런 편지를 보냈다니. 그러더니 친구가 없는 게 맞다는 마크 트웨인의 말에는 그렇다면 이제 내가 자네 친구가 되어주겠네. 저 사람들보다는 내가 자네를 더 잘 아는 것 같으니까. 네, 그러면서 딸을 데려가도 좋다고 허락하셨죠. 이후 두 사람은 약 34년 동안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녀는 자상하고 정많은 여자였고 여러모로 남편의 부족한 많은 점을 보완하는 멋진 파트너이기도 했습니다. 이후 마크 트웨인의 원고는 대부분 아내인 올리비아가 함께 편집을 했다고 하네요. 자서전에서 이 부분을 쓸 때 그녀는 이미 세상을 떠난 지 2년 가까이 된 상태였지만 마크 트웨인은 여전히 장례식장에서 있었던 일을 언급하며 그녀에 대한 사랑을 간직합니다. 약혼 날짜와 결혼 날짜를 새겨넣었던 그녀의 금반지를 아이들에게 물려줘야 한다며 사람들이 빼주려고 하자 그는 그러지 못하게 했죠. 그래서 그 반지는 남편의 사랑을 그대로 담아 그녀와 함께 영원히 땅에 묻혔습니다.
Susie began the biography in 1885, when I was in the 50th year of my age, and she was in the 14th of hers. She begins in this way. We are a happy family. We consist of Papa, Mama, Jean, Clara, and me. It is Papa I am writing about, and I shall have no trouble in not knowing what to say about him, as he is a very striking character. Papa's appearance has been described many times, but very incorrectly. He has beautiful gray hair, not any too thick or any too long, but just right. A Roman nose, which greatly improves the beauty of his features. Kind blue eyes and a small mustache. He has a wonderfully shaped head and profile. He has a very good figure. In short, he is an extraordinarily fine-looking man. All his features are perfect, except that he has an extraordinary teeth. His complexion is very fair, and he doesn't wear a beard. He is a very good man and a very funny one. He has got a temper, but we all of us have in this family. He is the loveliest man I ever saw or ever hope to see, and oh, so absent-minded. He does tell perfectly delightful stories. Clara and I used to sit on each arm of his chair and listen while he told us stories about the pictures on the wall. I remember the storytelling days vividly. They were a difficult and exacting audience, those little creatures.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책은 마크 트웨인이 직접 쓴 자서전입니다만 마크 트웨인의 딸도 아버지의 전기를 썼다고 합니다. 방금 들으신 내용이 그 아이가 14살 때 쓴 내용이라고 하죠. 맨 첫 아이를 22개월 만에 디프테리아로 잃은 후에 이들 부부는 수지, 클라라, 그리고 지인까지 쓰라의 딸 셋을 두었고요. 방금 이 부분을 쓴 첫 딸 수지는 그 중에서도 사랑을 많이 받은 영특한 아이였다고 합니다. 수지는 아빠의 전기를 쓰면서 어떨 땐 아이답게 아빠를 무척 사랑스럽게 묘사하면서도 또 필요할 때는 아주 객관적으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아빠가 성격이 급하고 말이 거칠 때가 많다는 점은 빼놓지 않았는데요. 마크 트웨인 자신도 자기가 쓰는 말이 가끔 격해질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신혼 때 있었던 한 에피소드를 소개하는데요. 자기가 화장실 문을 꼭 걸어 잠궜다고 생각하고 그 안에서 볼일을 보고 면도를 하다가 면도가 마음대로 잘 안 되니까 혼자서 온갖 격한 표현들을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하지만 꽉 닫았다고 생각했던 화장실 문은 실은 열려 있었고 옆 침실에서 아내는 그 상스러운 소리들을 다 들어버렸던 거죠. 그동안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해왔던 새 신랑은 민망해서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이에 대해 아내는 과연 뭐라고 했을까요?
Against the white pillows, I saw the black head. I saw that young and beautiful face, and I saw the gracious eyes with a something in them which I had never seen there before. They were snapping and flashing with indignation. I felt myself crumbling. I felt myself shrinking away to nothing under that accusing gaze. I stood silent under that desolating fire for as much as a minute, I should say. It seemed a very, very long time. Then my wife's lips parted, and from them issued my latest bathroom remark. The language perfect, but the expression velvety, unpractical, apprentice-like, ignorant, inexperienced, comically inadequate, absurdly weak, and unsuited to the great language. In my lifetime, I had never heard anything so out of tune, so inharmonious, so incongruous, so ill-suited to each other as were those mighty words set to that feeble music. I tried to keep from laughing, for I was a guilty person in deep need of charity and mercy. I tried to keep from bursting, and I succeeded until she gravely said, "There, now you know how it sounds." Then I exploded. The air was filled with my fragrant fragments, and you could hear them whiz. I said, "Oh, Livy, if it sounds like that, God forgive me, I will never do it again. Then she had to laugh herself. Both of us broke into convulsions and went on laughing until we were physically exhausted and spiritually reconciled.
Mark Twain의 말버릇은 이런 아내의 따끔한 가르침에도 완전히 없어지진 않았습니다. 어느 날 식사하는 자리에서 아내가 그런 말은 쓰는 게 아니야 라고 하자 아직 어렸던 딸들은 강하게 항의하죠. 왜 그래야 되죠, 엄마? 아빠도 그런 말 쓰시잖아요. 네, 마크 트웨이는 허허허 하고 너털 웃음을 웃었지만 아마 아내한테서는 또 한 번 부드러운 꾸지람을 당연히 들었겠죠. 마크 트웨인 가족의 단란한 생활은 여기까지 듣고요. 여기서 잠시 아까 내드렸던 익미 퀴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듣고 많이 많이 맞춰주세요. 오늘은 복습 퀴즈입니다. 마크 트웨인은 본명이 아니라 필명이라고 했는데요. 그의 본명은 Samuel Langhorne Clemens였습니다. 그렇다면 필명인 마크 트웨인은 그가 어떻게 해서 짓게 된 이름일까요? 입니다. 기니까 그냥 번호로 적어서 올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1번, 배가 지나가기에 안전한 물의 깊이를 가리키는 말에서 따온 것이다. 2번, 그냥 어감이 좋아서 마음대로 갖다 붙인 것이다. 3번, 좋아하던 사람의 동생 이름이었다. 네, 정답하시는 분들은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문자메시지 우물정 1045로 보내주시거나 저희 홈페이지 반디 게시판 그리고 트위터, 페이스북, EBS Underbar English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마련한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노래를 듣고 오겠습니다. 첫 번째 노래는 뭔가요?
예, 첫 번째 노래는 Mr. Big의 Wild World입니다.
나의 이름은 로빈슨 크루소. 바다는 나의 인생 그 자체였다. 바다는 나의 연인과도 같았다. 그러나 마음을 호락호락 내주지 않는 연인이었다. 바다는 진정한 사랑으로 두 팔을 뻗는 나를 끝없는 시험에 들게 했다. 풍랑, 조난, 해적선의 노예, 바다는 날 온갖 시험에 들게 했지만 나는 굴하지 않았다. 그러자 바다는 마침내 나를 받아들였고 나를 독차지했고 날 세상에서 완전히 숨겨버렸다. 26년의 세월을 나는 바다의 가슴과 같은 무인도에서 홀로 살았다. 홀로 살아남았다. 문명으로 돌아온 지금 나는 그 길고 고독했던 시절, 그러나 바다가 잔잔할 때처럼 고요하게 충만했던 시절을 이야기하려 한다. 어쩌면 이것은 바다에 바치는 나의 마지막 사랑 고백일지도 모르겠다.
여름맞이 특집으로 문학편에서 두 번째로 선정한 작품 로빈슨 크루소. 다음 주 월요일에 첫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신 영미문학관 사람들 편에서는 미국 문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작가 마크 트웨인의 자서전을 영어 원문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마크 트웨인 자서전과 함께하는 이번 주 댓글 이벤트 주제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나의 자서전 제목입니다. 여러분이 나의 자서전을 쓴다면 어떤 제목을 붙이실 건가요? 네, 그 제목을 저희 홈페이지에 있는 댓글 게시판에 오셔서 댓글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 중에 뽑힌 수상작의 주인공들께는 저희가 특별한 선물을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마크 트웨인 자신이 꾸린 가족이 단란하게 잘 살아갔다면 그의 형제들은 어땠을까요? 그와 제일 아웅다웅하면서 정을 쌓았던 동생 헨리가 어제 말씀드린 사건 때문에 젊은 나이에 유명을 달리했다면 형인 오라이언은 또 다른 의미에서 마크에게 의미심장한 인물이었습니다. 현실 감각이 없는 데다 변덕이 심하고 몽상과 기질이 다분했던 형은 처음엔 동생 마크 트웨인을 보살펴주려고 했지만 어찌된 셈인지 계속해서 동생의 신세만 지게 되는 그런 인물이었죠. 시작하는 사업마다 망하고 그때마다 다시 일어서기 위해 싸웠지만 글쎄요, 거기서 한 10% 정도를 제외하면 그중에 잘된 일은 거의 없었다고 하네요. 이랬던 형도 나쁜 사람이라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마크 트웨인도 분노보다는 언제나 연민과 애정으로 형을 모사하고 있고요. 또 자기 의도 때문이 아니라 그저 지독하게 운이 없어서 저런 인생을 살았다고 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친족 때문에 곤란을 겪은 얘기를 해야 한다면 형이 아니라 단연코 조카 사위를 뽑아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마크 트웨인은 조카 사위인 웹스터와 함께 출판사를 경영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마크 트웨인의 책을 내기 위해 시작한 일이었고 웹스터도 큰 욕심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허클베리 핀이 나왔을 무렵엔 나름 성공도 거두었죠.
'I erected Webster into a firm, a firm entitled Webster and Company Publishers, and installed him in a couple of offices at modest rental on the second floor of a building somewhere below Union Square. I don't remember where. For assistance, he had a girl and perhaps a masculine clerk of about $800 size. For a while, Webster had another helper. This was a man who had long been in the subscription book business, knew all about it, and was able to teach it to Webster, which he did, I paying the cost of tuition. I am talking about the early part of 1884 now. I handed Webster a competent capital, and along with it, I handed him the manuscript of Huckleberry Finn. Webster's function was general agent. It was his business to appoint sub-agents throughout the country. At that time, there were 16 of these sub-agencies. They had canvassers under them who did the canvassing. In New York City, Webster was his own sub-agent. Before ever any of these minor details that I'm talking about had entered into being, the careful Webster had suggested that contract be drawn and signed and sealed before we made any real move. So Webster got his own lawyer to draw the contract. I was coming to admire Webster very much, and at this point in the proceedings, I had one of those gushing generosities surge up in my system, and before I had thought that I had tried to confer upon Webster a tenth interest in the business in addition to his salary, free of charge. Webster declined promptly, with thanks, of course, the usual kind. That raised him another step in my admiration.
하지만 일은 처음처럼 순진하게 굴러가지 않았습니다. 당시 미국의 명사 중에 한 명이었던 그랜트 장군의 회고록이 이 출판사와 얽히면서 언급되는 돈의 액수는 급격히 불어났고요. 또 출판사 자체가 유명해지면서 처음엔 겸손하고 냉철했던 웹스터도 점점 삐뚤어지기 시작했죠.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회고록이 출판돼서 성공을 거뒀지만 정작 웹스터의 만용으로 회사는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나중에서야 마크 트웨인은 조카 사위가 자신의 이익까지 뺏어가면서 자신을 속였다는 걸 알았지만 때는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그는 회사의 빚을 청산하기 위해서 다시 강연 활동에 나서야 했죠. 사실 그렇게 한다고 해도 그 어마어마한 빚을 다 갚을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질 않았고요. 그런데 그때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마크 트웨인의 입장에선 그야말로 구세주였죠.
The long, long head that Mr. Rogers carried on his shoulders. When he was so strenuous about my copyrights and so determined to keep them in the family, I was not able to understand why he should think the matter so important. He insisted that they were a great asset. I said they were not an asset at all. I couldn't even give them away. He said, wait, let the panic subside and business revive, and I would see. They would be worth more than they had ever been worth before. I am grateful to his memory for many a kindness and many a good service he did me, but gratefulest of all for the saving of my copyrights, a service which saved me and my family from want and assured us permanent comfort and prosperity. There, thanks be. 100 times I have tried to tell this intolerable story with a pen, but I never could do it. It always made me sick before I got halfway to the middle of it.
But this time, I have held my grip and walked the floor and emptied it all out of my system. And I hope to never hear of it again.
Henry H. Rogers는 Mark Twain이 최악의 경제적 공지에 몰려 있을 때 만난 은인이었습니다. 그는 Standard Oil 사이의 회장을 지낸 사람으로 그도 역시 이 무렵 노년을 보내고 있었죠. 지난번 저희 방송 헬렌 켈러 자서전 때도 잠시 언급이 됐지만 마크 트웨인이 헬렌 켈러의 학비를 지원해달라고 부탁했던 그때 그 백만장자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마크 트웨인의 친구 소개로 만나게 된 두 사람은 즉각 좋은 친구 사이가 되었고 돈 문제에 있어 사리가 밝았던 로저스는 바로 마크 트웨인에게 유용한 조언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남아있던 빚이 잘 처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마크 트웨인은 자신의 저작권을 제대로 소유할 수 있게 됐죠. 빚도 빚이지만 이 저작권을 지켜준 것 때문에 마크는 남은 여생 동안 그를 은인으로 생각합니다. 요즘은 작가의 저작권을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그 당연한 것도 당시 마크는 지키지 못할 위기였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의 내용을 표절했을 뿐만 아니라 출판사가 남긴 빚이 너무 엄청나서 그는 그 저작권마저도 다른 사람에게 팔 생각을 했기 때문이었죠.
인 루엔 in 93 I destroyed $15,000 worth of manuscript. And in Paris, in the beginning of 94, I destroyed $10,000 worth. I mean, estimated as magazine stuff. I was afraid to keep those piles of manuscript on hand, lest I be tempted to sell them, for I was fairly well persuaded that they were not up to standard. Ordinarily, there would have been no temptation present, and I would not think of publishing doubtful stuff. But I was heavily in debt then, and the temptation to mend my condition was so strong that I burnt the manuscript to get rid of it. My wife not only made no objection, but encouraged me to do it, for she cared more for my reputation than for any other concern of ours.
작가로서의 마크 트웨인은 뛰어났을지 몰라도 사업적으로는 그렇게 소환이 좋지 않았나 봅니다. 게다가 사기를 당한 것도 얼마나 많은지 스스로 한탄할 정도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작가로서 끝까지 위엄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안 좋아지면 평소보다 조금 질이 떨어지는 글도 어떻게든 팔아보려고 발버둥 칠 것 같아서 미리 그런 글들을 아예 태워버렸다는 말에서 그 점을 알 수 있죠. 그리고 그는 글이 중간에 막히면 그대로 손을 놓았습니다. 그러다 한 2년쯤 지나서 다시 그 글을 마주 하게 되면 어김없이 술술 잘 써져서 마칠 수 있었다고 하네요. 마크 트웨인의 대부분의 작품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나왔습니다. 그러고서도 영 완성이 안 되는 작품은 그 역시도 미련 없이 다 태워버렸다고 하네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멋있는 것 같아요. 그죠? 두 번째 곡을 듣고 오겠습니다. 두 번째 곡은요. 스티비 원더가 부르는 Free입니다. 네, 스티브 원더의 Free 들어봤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EBS 영미문학관이 마련한 미국의 명작가이자 뛰어난 유머의 소유자였던 마크 트웨인의 자서전을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마크 트웨인의 자서전을 읽어본 사람들은 다들 공감하는 사실입니다만 자서전 뒷부분은 많이 슬픈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마크 트웨인은 천성이 낙천적이고 또 유머러스했지만 노년기에는 다소 우울해졌다는 평이 많은데요. 거기엔 이유가 있었습니다.
The 18th of August brought me the awful tidings. The mother and the sister were out there in the mid-Atlantic, ignorant of what was happening, flying to meet this incredible calamity. All that could be done to protect them from the full force of the shock was done by relatives and good friends. They went down the bay and met the ship at night, but did not show themselves until morning, and then only to Clara. When she returned to the stateroom, she did not speak and did not need to. Her mother looked at her and said, "Susie is dead." At 10:30 that night, Clara and her mother completed their circuit of the globe and drew up at Elmira by the same train and in the same car which had borne them and me westward from it 1 year, 1 month, and 1 week before. And again, Susie was there, not waving her welcome in the glare of the lights as she had waved her farewell to us 13 months before, but lying, white and fair in her coffin, in the house where she was born.
영리하고 글도 잘 써서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큰딸 수지가 갑자기 죽었습니다. 마크 트웨인 부부와 둘째 딸 클라라가 영국에 와 있을 때 이 슬픈 소식이 전해졌고 가족들은 모두 절망했습니다. 사인은 수막염, 그리고 나이는 24살이었습니다. 병이 났다는 건 알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갑자기 가버릴 줄은 몰랐기 때문에 충격은 말할 수 없이 컸죠. 하지만 수지의 죽음보다 더 큰 사건이 노년의 마크 트웨인을 덮쳤는데요. 그건 바로 사랑해마지 않던 아내가 자신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11:15 o'clock. She has been dead 2 hours. It is impossible. The words have no meaning, but they are true. I know it without realizing it. She was my life, and she is gone. She was my riches, and I am a pauper. How sudden it was, how wholly unexpected. It was 20 minutes past nine. Only 5 minutes before, she had been speaking. She had heard me and said to the nurse, "He is singing a goodnight carol for me." They had had no idea that she was near to death. She was happy and was speaking, and in an instant, she was gone from this life. How grateful I was that she had been spared the struggle she had so dreaded, and that I, too, had so dreaded for her. 5 times in the last 4 months, she spent an hour and more fighting violently for breath, and she lived in the awful fear of death by strangulation. Mercifully, she was granted the gentlest and swiftest of deaths, by heart failure. And she never knew. She never knew. She was the most beautiful spirit, and the highest and the noblest I have ever known. And now, she is dead.
1904년 6월, 34년을 한결같이 자신의 곁을 지켜줬던 아내 올리비아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크 트웨인이 그토록 사랑한 아내는 사실 젊었을 때부터 몸이 아주 약한 사람이었다고 하네요. 16살 때 몸에 마비가 와서 몇 년 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던 적도 있었고, 결혼하고 나서도 집안일과 편집일 때문에 곧잘 알아눕곤 했지만 그래도 항상 자신의 일을 게을리하지 않는 아주 열성적인 아내였습니다. 빚에 허덕이며 함께 고생했을 때도 늘 옆에서 기운을 북돋아줬던 사람이었죠. 이제 그녀가 가고 없는 지금, 자신은 극빈자나 다름없다고 말하는 마크 트웨인의 모습에서 그녀가 그의 인생에서 얼마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는지를 가늠할 수 있을 겁니다. 그는 자신이 자서전을 쓰기 시작했을 때 이렇게 많은 가족의 죽음까지 포함하게 될 거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가 자서전 편집자에게 마지막으로 건네준 원고는 아마 그 대미를 장식하지 않을까 싶네요.
I lost Susie 13 years ago. I lost her mother, her incomparable mother, 5.5 years ago. Clara has gone away to live in Europe, and now I have lost Jean. How poor I am, who was once so rich. 7 months ago, Mr. Rogers died, one of the best friends I ever had, and the nearest perfect, as man and gentleman, I have yet met amongst my race. Within the last 6 weeks, Gilder has passed away, and Laughing, old, old friends of mine. Jean lies yonder, I sit here. We are strangers under our own roof. We kissed hands goodbye at this door last night, and it was forever, we never suspecting it. She lies there, and I sit here, writing, busying myself, to keep my heart from breaking. How dazzlingly the sunshine is flooding the hills around. It is like a mockery. 74 years old, 24 days ago. 74 years old yesterday. Who can estimate my age today? I have looked upon her again. I wonder I can bear it. She looks just as her mother looked when she lay dead in that Florentine villa so long ago. The sweet placidity of death. It is more beautiful than sleep. I saw her mother buried. I said I would never endure that horror again. That I would never look again into the grave of anyone dear to me. I have kept to that. They will take Jean from this house tomorrow and bear her to Elmira, New York, where lie those of us that have been released. But I shall not follow.
큰 딸과 아내를 잃은 늙은 가정에게 닥친 또 하나의 슬픈 소식은 바로 막내딸 진의 사망 소식이었습니다. 진은 간질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늘 환자라는 생각이 주변 사람들한테도 있었지만 그래도 죽기 전 몇 년간은 건강을 되찾아 아버지의 편지를 정리해 주기도 하면서 집안에 웃음을 주는 몇 안 되는 그의 행복이었죠. 그랬던 그녀가 갑작스럽게 없어져 버리자 마크 트웨인은 자기 연민에 빠졌습니다. 유일한 혈육인 둘째 딸 클라라도 결혼해서 유럽으로 떠났던 터라 집안은 완전히 적막해졌죠. 자신의 사망 기사가 난 신문에 나는 아직 안 죽었다며 평소대로 유머를 섞어 정정 기사를 보낸 직후였는데 이때 바로 딸이 죽다니 참 인생이 참 아이러니하네요. 죽음에 대한 그의 태도 한번 들어보실까요?
Would I bring her back to life if I could do it? I would not. If a word would do it, I would beg for strength to withhold the word. And I would have the strength, I am sure of it. In her loss, I am almost bankrupt, and my life is a bitterness. But I am content, for she has been enriched with the most precious of all gifts, that gift which makes all other gifts mean and poor, death. I have never wanted any released friend of mine restored to life since I have reached manhood. I felt in this way when Susie passed away, and later my wife, and later Mr. Rogers. When Clara met me at the station in New York and told me Mr. Rogers had died suddenly that morning, my thought was, oh, favorite of fortune, fortunate all his long and lovely life, fortunate to his latest moment. The reporters said there were tears of sorrow in my eyes. True, but they were for me, not for him. He had suffered no loss. All the fortunes he had ever made before were poverty compared with this one.
막내딸을 잃은 지 1년도 채 안 된 1910년에 마크 트웨인 자신도 결국 죽음을 맞이합니다. 사실 이렇게 되기 14년쯤 전, 그러니까 큰딸 수지가 죽고 나서부터 마크 트웨인에게는 우울증이 찾아왔다고 하죠. 그리고 남은 세월 동안 가족들을 하나하나 떠나보내면서 아마 그 자신의 날도 얼마 안 남았다는 걸 직감했는지도 모릅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요. 그가 태어났을 때가 헨리 혜성에 나타났던 해라고 하는데요. 생전에 그는 이 사실을 언급하면서 그 헨리 혜성이 또다시 올 때 죽으면 환상적이겠다라고 했는데 정말 그렇게 됐다고 하죠. 그가 죽은 1910년에 그 혜성이 다시 지구에 접근했다고 하니까요. 이렇게 해서 그의 유쾌하지만 또 슬프기도 했던 바람만장한 인생 이야기가 끝이 났습니다. 그는 유머를 구사하는 멋진 작가였을 뿐만 아니라 인종차별과 여성차별, 식민주의와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훌륭한 한 사람의 인간이기도 했는데요. 그의 그런 면들을 작품만이 아니라 자서전에서도 볼 수 있었다는 것은 정말 독자로서 충분히 소중한 경험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오늘 퀴즈 정답을 말씀드릴게요. 본명이 사뮤엘 랭홀 클레먼즈였던 마크 트웨인은 왜 자기 필명을 하필 마크 트웨인이라고 지었을까요? 였는데 아, 답은 1번입니다. 배가 지나가기에 안전한 물의 깊이를 가리키는 말에서 따온 것이었습니다. 아,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마지막 곡 인사드리면서 다음 주 저는 다음 주 목요일에 또 브라이언 쌤도 다음 주 목요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곡은요. Shania Twain의 That Don't Impress Me Much입니다. Everyone, good night.
Good night.